예,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1절까지 주시는 말씀, 11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의 38절, 39절과 연결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구원 역사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침내 믿음이 왔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구약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죠. 구약이 가르치고 예표하던 믿음의 본질이 마침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구약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온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이해할 때에도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 예언약이 아닌 신약,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구약에 속한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없고 예언약 시대가 다인 것처럼 그때가 더 풍성하고 그때가 더 복되고 그때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고 막 기적적인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환상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가 더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히 같고 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와 같은 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본향을 천국에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구원 역사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차이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떠한 자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죠? 그 15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언약 축복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신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8절의 말씀은 특별히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구절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어떤 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구약의 어떤 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던 하박국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나 유다 백성들의 삶 아니면 이후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를 알면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박국서의 내용,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던 하박국서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유다가 가장 타락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가장 타락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때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당시에 그 다른 선지서들하고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른가요? 선지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심판 앞에 놓인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게 죄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선지사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다뤄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하박국서는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변화시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왜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더 낫고 더 의로운 자로 자기들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악해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더욱 번성해가고 강해져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해야 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핍박을 받고 망해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와 주셔서 하박국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먼저 뭘 알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건 이방인들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을 더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가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박국을 인도하시느냐.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하박국서에 가면 보게 돼요. 하박국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박국서 3장 13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주의 백성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알겠죠?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인처럼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심판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장차 기름 부음 받을 자의 구원이 그 백성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주께서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실 것이다. 악인의 집이 있어요. 그렇죠? 악인이 그 아래 놓여있는 악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머리된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 머리를 치실 것이라. 영어로 보면 crush his head. 어디 나온 구절이죠 이게?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죄를 다뤄주시며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라고 증거했던 유다가 망해가고 있고 왕도 끊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게 하세요. 어디를 보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잠시 세상에서 번성하고 강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은 잠시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세상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에는 낙심하고 불평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유다가 건져지지 않습니다.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게 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장차 올 것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서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됐다가 어떻게 끝나죠? 우리 하박국서에 가장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변한 건 없습니다. 세상 현실은 똑같아요. 유다는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다 사라지고 다 쇠하여 가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면서 구약의 현실과 신약의 현실을 연결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참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장차 임할 그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따라서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라고 두 번에 걸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다시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는 그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뒤로 물러간다. turning back 또는 shrink back이라는 뜻이에요. 뒤로 돌아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주석에 보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믿음을 부인하고 나간 자들, 배교한 자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6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배교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요, 거짓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과 천국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에서는 온통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 거짓 믿음의 모습이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마치 돼지가 자기가 내놓은 배설물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그것을 먹고 뒹구는 모습.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앞을 향해 가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배교하여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거짓 믿음을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 거기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이전에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원 역사로 보면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이 뒤라는 단어는 과거의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와서 참 믿음의 현실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주어졌는데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이전의 옛 언약, 구약의 현실 내만 머무르려고 했다는 거죠. 참 믿음의 본질을, 실체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신약시대에 성취될 참 믿음의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약만 바라보고 구약만 붙들고 그들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가졌던 문제처럼 이 세상만 보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장차 올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둔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실체로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였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은 그림자였습니다. 시야도. 그림자의 목적은 실체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있죠. 실체와 상관없는 그림자.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자기들의 정욕으로 만들어낸 허상대로 예언약 구약을 보는 거예요. 실체하고 연결을 안 하면 가짜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그림자로 가리키고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 다 그림자였습니다. 참 실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영원한 속죄 제사와 죽기까지의 순종을 가리키고 있었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제사 자체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고.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축복도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축복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 축복이 빠져버리면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세상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구약은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실체를 가리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림자인 구약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면 다 지나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뒤로 돌아가 구약의 그림자만을 붙들고 실체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멸망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실체를 붙들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안에 왜 구약만을 붙들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가졌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그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여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축복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런 허상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구약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 축복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적인 축복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종으로 여전히 세상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는 뭐였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어주실 영원한 천국 축복이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에만 눈이 어두워 다른 것은 보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도 그림자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실체처럼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당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먹고 배부르는 것에만 기뻐하고 그 모든 기적들이 가르치던 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떡을 만들어 주시자. 우리 임금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진짜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 멸망을 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왜? 옛 언약의 현실만을 가지고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체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풀어주시잖아요.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참떡이요.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실체처럼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다 그들이 믿는 바의 증거로 증거를 좀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뒤로 돌아가 구약의 인물들만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비록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고 실제로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다고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애굽의 왕 다음에 오는 지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기근에서 던졌던 요셉.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큰 기사와 권능을 행했던 모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세웠던 다윗.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이들을 증거로 내세우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복주시지 않느냐. 그림자의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그들은 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이었죠. 실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살게 하신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천국 영광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과 천국 축복.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구약만 가지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구역을 예수님으로 보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아도 당시 예수님을 믿는자고 하는 자들 중에 모든 서신서들을 보아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들이 믿는 증거로 내세울 자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실체가 오고 가르치던 바가 성취되었으면 더 내세울 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왜? 예수님의 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은 다 고난과 핍박을 받거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잡혀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초대교회는 갈수록 고난과 핍박으로 가고 구약처럼 복받는 자의 모습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실체 대신 예수님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데 나면서부터 유대인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뒤로 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실체라면 더 큰 세상 축복으로 드러나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으니 뒤로 물러가서 구약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뒤로 물러가 구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때처럼 그때 원리를 가지고 와야죠. 더욱 율법적인 열심으로 자기들의 순종으로 자기들을 자랑하며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내려는 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붙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만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실체를 붙드는 거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실체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올 실체를 믿음으로 누렸고 그 믿음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다시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 중심의 삶으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그림자만 붙들기 원하며 예수님과 천국을 버리고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침륜에 빠지는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예수님과 천국 믿음입니다. 실체를 믿는 믿음. 성경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실체가 왔으므로 그림자 붙들고 살았던 삶은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나를 버리고 천국이 왔으므로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실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이러한 참믿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참 실체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 축복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림자와 실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고 구약은 신약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신약의 실체에 비추어서 구약의 그림자를 풀어야 되고 신약과 상관없는 구약은 우리를 거짓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구약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복음처럼 전하는 모습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는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바치셨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실체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뒤로 물러가 그림자인 세상을 붙드는 것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의 죄성이 온전히 이 말씀대로 할 줄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나도 이렇게 구약 백성들처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막 경험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손에 쥐어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다. 아, 나도 장수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더 잘 믿을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자기 영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귀로 듣고 뭐 영광의 구름기둥 이런 거 보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그 안에서 막 체험도 하고 이러면 더 잘 믿을까요? 믿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생각이 벌써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열 가지 재앙, 직접 경험했잖아요. 마침내 구원받고 나와서는 하나님 영광의 구름기둥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떡이 내리고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것을 직접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배역하다가 1세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은 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들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졌죠. 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고 칼 한 번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나요? 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자.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바로 이어오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그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도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면 세상에 축복 주시면 더 잘 믿을 것이라는 착각.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가짜. 그렇게 되면 신나서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건 기독교 믿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이 하박국 선지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요셉 믿음의 증인들로 나오죠. 이들이 믿음의 증인들로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로 물러가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었다.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참 믿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에서 11장이 끝나고 나면 12장 첫 부분에서 이 11장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삶대로 우리가 그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실체를 붙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증거하며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뤄주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요.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13절에서 14절.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3 through 14.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실체로 주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되죠. 구약의 예언약만 바라보며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삶 떠나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천국의 축복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실체로 주신 것을 잡으려고 푯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상을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과 천국의 축복을 붙들고 예전에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세상의 현실 속에서만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 삶 떠나 이제 예수님과 천국이 주장하는 삶,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